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약과 대비가 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 선포의 말씀들을 세부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지껏 세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보았던 세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고요. 오늘은 구체적인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내용도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약이 무엇이라고 명령했는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부연 설명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42절까지 읽었는데 부연 설명 첫 번째까지만 나오고요. 그 뒤에 43절부터 또 다른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38절부터 42절까지는 본문을 읽으면 누구나 다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뭐냐면 아 참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실제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뭐 살인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간음에 대해서도 오른쪽 눈, 오른쪽 손으로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맹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명령들은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명령하는데 정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율법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도 어려운 판국인지라 이 복음의 요구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38절에 보시면 구약 율법과 관련된 선포가 나와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규정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이 없었죠. 구약 율법에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 안에 이웃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중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하나를 빼고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명령들에 대해서 다 처벌, 형벌이 주어지곤 했는데 10계명 자체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 계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군가가 피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형벌을 가해야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본 겁니다.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 기준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 죄를 어떻게 죄값을 물을 것인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눈이 상했다면 눈을 또 이가 상했다면 이를, 네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죄를 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형벌을 주어야 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은 굉장히 공의로운 그런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더 그래서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법적으로는 똑같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지 않죠. 다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눈에는 눈 이렇게 쓸 때는 사람의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간주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그 백성들의 한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고 치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아무리 신분이 높은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과 백성의 눈을 똑같이 본 거죠. 예전에는 뭐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가치가 있고 여자는 가치가 없고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 남자의 눈을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눈과 여자의 눈이 똑같다고 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형벌 기준은 굉장히 공의로운 형벌 기준이에요.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건 권력이 없건 남자건 여자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모두가 다 동일한 입장에서 형벌을 가하는 거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이 기준이 갖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점이기는 한데 과도하게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마음이 분하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도 보면 싸움이 나올 때 어떻게 싸우냐면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그럼 동생이 어떻게 하나요? 형을 막 때리죠. 그러면서 자기는 화가 나니까 형이 나한대 때렸지만 형은 세게 때렸으니까 나형두대 때릴 거야 하고서는 두 대를 때린다고요. 그러면 형은 또 어떻게 하나요? 난한대 때렸는데 넌왜두 대를 때려? 그리고 나서는 형이 동생을 또세 대를 때리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끝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벌 규정은 뭐냐면 정확하게 등가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1만큼 손해를 끼치면 그에 맞춰서 네가 받는 형,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도 1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 대를 때렸는데 내가 분하다고 해서 두 대를 때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모든 형벌들은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공동체가 그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뭔가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공동체가 처벌하게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 것은 아닌 그런 양상인 거죠. 자, 이렇게 뭐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하튼 이 기준이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 지금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손해를 만났을 때, 어떤 피해를 보았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내가 일단 손해를 봤잖아요.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하죠.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안 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분하단 말이에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약에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신 이 내용은 네가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러이러한 식으로 그 피해를 보상받거나 아니면 네 분한 마음을 풀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기준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뭐 복잡하게 막 설명할 필요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당했으니까. 억울하게 뭔가 피해를 봤으니까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그때 아무렇게나 원수를 갚으면 안 되고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런 방식으로 네 원수를 갚아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다르게 말씀하세요. 좀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고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힘들어져요. 이거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는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어서 나에게 무언가를 악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갚고 싶죠. 안 갚음을 하고 싶죠. 보복을 하고 싶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 정의를 세우고 싶고 또 응당마땅히 그 사람에게 처벌을 가하고 싶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지 법으로 규정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율법으로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걸 뒤에 가면 또 부연 설명을 하시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죠. 손해를 보면 피해를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말로 악하게 했건 행동으로 악하게 했건 경제적으로 악하게 했건 눈빛으로 악하게 했건 그냥 마음만으로 악하게 했건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쌓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죄를 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요 뒤에 부연 설명 42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부연 설명 안에 네 가지 경우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 개인적으로 폭력을 당했을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린치를 당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친다 하면 내가 맞는 쪽이 오른쪽 뺨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왼손으로 나를 때려야 됩니다. 그건 약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때 왼편도 돌려대라. 내 왼쪽 뺨을 대면 상대방은 오른손으로 나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때리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네가 폭행을 당했을 때, 폭력을 당했을 때, 손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현실을 놓고 보면 내가 왼쪽 뺨을 대기 전에 그 자식이 나의 왼쪽 뺨도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공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우리가 속옷을 빼앗기려면 겉옷을 일단 벗어야 되잖아요. 겉옷을 벗어놓고 그 사람은 속옷만 뺏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벗었던 겉옷까지도 줘라 이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난 안 가고 싶어요. 한 걸음도 안 가고 싶은데 나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 하고서 이렇게 일을 시킬 때 무언가를 부과했을 때에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너에게 구하는 자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 사람조차고 혹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피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봤어요. 내가 봤더니 1번 사람이 2번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럼 1번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죠. 1번 사람이 2번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1번 사람이 2번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2번 사람한테 야 예수님 말씀이 당하라고 했으니까 너도 참고 살아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1번 사람이 2번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면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누군가가 너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네가 손해를 보거나 네가 피해를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눈 감고 조용히 지나가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들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 했을 때 이건 내가 당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악한 사람이 끝까지 죄를 짓게끔 허용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쭉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네가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건 원수를 갚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분하니까 원수를 갚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네가 손해를 봤을 때,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든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것 아니면 공적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네가 원수를 갚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을 때그 사람에게 내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두는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이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똑같아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넌 원수 갚는 자가 되지 마라. 원수를 갚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것은 원수를 갚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합법적인 방식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해라. 앞부분에 보면 이혼 증서가 있었죠. 이혼 증서는 내가 피해를 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허용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혼 증서를 포기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받았을 때,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도 포기해라. 그냥 원수를 갚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그냥 피해를 당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계속 앞부분부터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원수를 갚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애당초 그런 마음도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저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악한 말을 했어? 저 녀석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면, 나쁜 말을 들었으면, 저 녀석이 나한테 손해를 줬어? 그럼 저 녀석도 살면서 내가 안 갚아도 어떻게든 저 녀석도 손해를 봤으면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여러 제자들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했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그 베드로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내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을 때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주님이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어떠했는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초대교회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이제 다음번에 더 나올 내용이지만 미움을 받거나 부당한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는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것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고소할 수도 있지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 심판을 하시는 거, 형벌 내리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자기는 참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하고 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분한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고 싶다고요. 나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잘 참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목회자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면,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찾아가서 안 갚아지는 않았으면, 그런 정도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조금씩 노력했으면 싶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난 마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익숙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옆에는 악한 자들을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했던 악한 말들은 잘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들었던 부당한 말들, 속상했던 말들, 또 우리가 당했던 참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은 잘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그 원수를 갚아보고자 하는, 안 갚음을 하려고 하는,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솟구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의롭거나 공의롭다고 아무리 치장을 해도 결국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분해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또 미워하는 것보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 악한 자가 없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